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증인 공동체,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 들어보셨죠? 네. 로고스라는 단어.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번역된 대부분의 단어가 헬라어가 이제 로고스예요. 때로는 레마라는 단어 가 원어일 때도 있어요. 아마 성도님 가운데 일부는 그 로고스와 레마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견해에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두 단어가 호환이 될 때가 보통 많이 있어요. 보통은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살아가는 들려주실 음성, 그게 레마다. 예, 그래서 레마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저는 그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냥 이두 단어를 이제 혼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오는 이 로고스를 사도들이 전했다라고 할 때는 결국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의인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한 자로 취급하여서 죽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높이 오셨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들이 한 일은 결국 이 로고스를 전하고 그 로고스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 이거를 사도행전은 크게 사도행전 이 전체 28장 가운데 세 군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간명하게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자, 그거를 이제 세 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주의해서 잘 보세요. 첫 번째,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네, 자막 그냥 놔둬보세요. 네, 놔둬버리니까 치우네. 네. 자,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왕성했다 그랬어요. 왕성.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도 이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돼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러자 제자들의 수가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자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성이라는 단어와 많아지다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를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장 봐보세요.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아까 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래서 여기는 흥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아옥사노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성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데 흥왕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그죠? 교회 안에서 쓰지만 일반 그 사회에서 흥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흥왕? 네, 이런 데를 잘 안 쓰죠. 네. 근데 뜻은 같죠. 왕성하다, 어떤 기운이 막 절정에 다르다, 기운차다 이런 의미고, 왕성하다, 흥왕하다는 것, 일어날 흥자, 아 그리고 이게 기운이 솟구치 따랄 때 왕, 예, 같은 얘기예요, 같이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12장 잠깐 다시 계속 봐보세요. 왕성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더하더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까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자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아. 자, 그러니까 6장이나 12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차게 세력을 떨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기도 보면 주의 말씀이, 로고스가 흥왕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흥왕했다, 흥왕했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앞에 단어에서 왕성하다, 12장에 또 흥왕하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힘이 있다, 세력을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세 개의 구절, 6장, 12장, 19장 세 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 얘기를 6장에서 한번, 12장에서 한번, 그리고 19장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요약문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흥왕이라는 단어, 또 이제 왕성이라는 단어,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생각나는 또 성경의 본문이 혹시 있으세요? 예? 예, 흥왕하다, 또 왕성하다, 숫자가 많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쓰면 이겁니다. 예? 감이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그 다음 뭐죠? 거보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번역은 다른데 똑같아요. 원문은 이게. 자,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 축복이 바로 인간에게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인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창세기 6장을 가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 직전에 가보면 어땠습니까? 세상에 가득 찬 것은 번성하는 건 뭐였냐면 죄악이었어요, 죄악.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시대 때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노아의 가족들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그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의 아들들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였어요. 자, 이게 소위 족장시대로 들어가면, 족장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죠. 여러분, 야곱,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 외에도 몇 번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은 지리한 것 같지만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긴밀히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금 노아에게 새로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라고 얘기하신 걸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첫 번째 이루어진 때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장을 보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게 출애굽기 1장의 얘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셨고 족장에게 대표적으로 야곱에게 주셨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출애굽 사건 직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에 이루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자손들이 많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점점 그 세력들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가득 찬 세상,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린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소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번성케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안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여러분, 안양제일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뭘까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될까요? 안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요즘에 너무 힘이 딸립니다. 기력이 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만 되면 운동 안 해서 힘들고 운동해도 힘들고 그래요. 네. 그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시는 기력이 왕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말도 있죠. 사기가 왕성하다. 사기.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다 같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 기운, 이런 게 사기가 왕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기 왕성하다. 안양제일교회, 바로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 가운데 사기 왕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양제일교회 왕성, 곳곳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마다, 가정마다 거기에 기운이 뻗어오르고 자라고, 그래서 세력을 떨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자들이 많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부흥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모든 것 등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향점이 뭐예요? 말씀이 흥황한,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그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흥황하고 번성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예요. 유대 종교들의 박해. 두 번째는 내부의 분열이 있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주님을 시험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유혹에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6장 가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내부 분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말씀으로 흥황케 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막는가,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을 통해서 이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또 방해하는가 하면, 거기를 보면 엘루마, 사도행전 13장 엘루마와 같은 마술사들이, 즉 영적 악한 영적 세력들과 결합된 이 땅의 세력들이 선교사들을 대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는가 하면 정치 지도자들도 박해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베대의 아들이자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그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 가만히 보면 선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 때문에 자기 이익을 빼앗긴, 손해본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여종이 뭔가를 얘기하면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 로또 번호 1등 번호는 몇 번입니다 라고 하면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정말로 재물로 왕성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치죠. 고치니까 그 다음부터 멀쩡, 정신이 멀쩡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로또 번호를 못 맞히네? 그 로또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면, 거기에 가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까지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던 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여신은 다 가짜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관광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불국사가 있다, 그럼 불국사를 조그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미니어처라고 하는 작게 만든 거 있죠. 그런 걸 팔았는 사람이 있었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작게 집에도 소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에 밥줄이 끊겨졌어요. 그동안은 아데미 여신상 이방 여신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니까 자기의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연연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 광대에서 흥황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유대인 종교 제도를 박해든 내부의 분열이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여줘요.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하고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사도교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특별히 사두계파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전하니까 아주 사두계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 거기에 사두계파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시기. 여러분 시기해 보셨죠? 질투해 보셨죠? 네, 저도 시기와 질투라면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뒤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겉으로서 시 웃는다고 해서 다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시기하고 질투가 없겠어요. 다 있죠. 네,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뭐예요? 남 잘 될 때 시기하죠. 남이 안 될 때 시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 사도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들이 종교 제도할 때 시기 받은 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보면 빌라도 총독이 알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는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이 왜 데려왔나? 가만히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쟤네들이 시기하는구나. 시기가 뭐예요? 잘 되는 거를 볼 때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배 아파가지고. 이게 시기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명성이 높아졌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권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 권위 이런 것들을 예수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거짓 소문을 냅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 잡혔다는 등 여러 가지 헛소문을 냅니다. 이 모든 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일들이 사도들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담대히 로스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었어요. 가르침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온 백성이 칭송해. 종교자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칭송을 사도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양제일교회가 좀 시기받는 교회가 됐을 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시기조차 안 하는 교회 얼마나 창피해. 사단이 손 안 돼도 저절로 알아서 망해가는 교회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사단이 시기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의 집은,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질범 앞에 묶여진 그 모든 인질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그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안양제일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사단으로부터 시기받는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에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없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나간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부 분열보다는 주로 이제 박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와 박해는요, 예수를 닮은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받을 너희 상이 크민이라.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초대 여러분, 옛 사도행전 교회에서 어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특별히 외부의 박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지역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사단이 시기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날마다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뭐 안양지역을 다니더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고 금성집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씀에서 변화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인생의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단이 시기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시기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게 해야죠. 이럴 때도 아멘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고난은 너 사용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잡아가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잡아가뒀더니 어떤 일이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렇습니다.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잡혀져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의 천사가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목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진상에 전하지 않은 차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거기에 천사가 가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을 때 여러분 사자굴에 지나갔더니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때때로 저에게는 저는 선교 특별히 선교지에서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천사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냈어요. 자, 그럼 빨리 도망가.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20절 얘기했습니까? 다시 성전에 들어가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또 잡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아니, 풀어줄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들어가래. 성전에 들어가래요. 여러분,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왜 주의 천사는 끌어내 주더니 감옥에서 끌어내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첫째는 물러서지 말란 훈련입니다. 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지켜주실 때는 고난을 피하게 하게 된 것이라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 뭘까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자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인 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 전 정도 됐어요. 호주에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81살에 되신 할아버지신데, 이분은 2주에 한 번씩 63년 동안 헌혈을 하시는 분이세요. 올해 81세 해리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지금까지 1173번의 헌혈을 하셨어요. 1173번의 헌혈을 하셨어요. 아니, 헌혈 그 자체로도 대단하죠. 피가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근데 이분이 특별히 이렇게 2주에 한 번씩은 헌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주에는요 해마다 엄마의 피가 아기 세포를 공격하는 희귀병으로 수천 명 아이가 죽는 됩니다.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이 있대요. 엄마의 피가 아기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피에는, 그 엄마의 피가 아기를 공격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40만 명의 아기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왜 헌혈을 하게 됩니까? 이 할아버지가 헌혈 안 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텐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성령 역사 가운데 살아날 텐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데 죽어가는 자도 있더라는 것이죠. 2주마다 회개, 저기 그 전도 안 하신 분들 우리 다 회개합시다. 누구는 2주마다 헌혈해가지고 사람들 살려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5월달 마지막 헌혈을 했어요. 왜 그런가? 호주법상 81세, 만 81세를 넘어가면 헌혈을 못하게 법이 있어요. 그래서 5월달 그때가 마지막 1173번 하고 있었어요. 만약 법이 허락한다면 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 막지 않습니다. 전도는 종신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다시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두 번 가가지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알게 됐던 선교사님의 부인이시죠. 사모님이신데, 예.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셨어요.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을 아시죠? 한국 사람들로 중앙아시아에 이제 어떻게 그 결국은 끌려가게 됐고, 거기서 살게 되신 분들이 고려인이죠. 그분들을 한 교회가 초청을 해가면은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키르기스탄의 병원에 갔더니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화였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려인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이제 나가야 돼요.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뵙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면 저 죽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데리고 왔어요. 예. 네, 그리고 예, 안양에 있는 예, 우리 샘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대개는 검사를 받을 때는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포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분명히 겉으로도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키르기스스탄 병원의 좀 수준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옆에서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병원 다 있어. 거기도 가봤더니 동일한 진단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절 고쳐주신 거 보니까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테니까 너 다시 들어가라. 예.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운망을 지읍시다 라고 해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걸 알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애타는 심정에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서 정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잡히게 됐어요. 그 종교 지도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더니 왜 자꾸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냐고 막 질책을 했어요.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이들을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 종교 지도들 가운데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을 들어보셨죠? 바울의 스승입니다. 일어나더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자면에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드다와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았냐?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이 사람들을 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놔두자 라고 그 사람, 그 모인 종교제도를 설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천사를 보내서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바로 나네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해 주신 사람은 반드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41절과 42절, 5장 41, 4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4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이 합당한 자다라고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그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박해받고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들 우리 기쁨이 있어요. 능력받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있다라고 유대 종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도들의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그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힘이 있는 사람들,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그쪽에 그들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힘이 있었지만 언제나 괴롭고 힘들고 남을 시기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지옥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자 능력을 받아도 기뻐요. 핍박을 받아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다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자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기쁨,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기꺼이 내가 능력까지도 받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흥왕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